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마지막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십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15절에 보시면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은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옛날에 애굽의 노예 되었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어 해방을 시킬 때 바로의 완강한 저항을 분쇄한 마지막 재앙과 연결된 사건입니다. 모든 애굽에 있는 장자들을 죽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심판으로 온 그 죽임을 면하였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넘어간 절, 영어로 Passover라고 하는 절기가 유래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유월절을 해마다 가장 큰 명절로 지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해방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부름을 주셨는가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으심과 이제 묻고 계십니다.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와 궁극적 목적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는 것, 예수의 죽음이 그런 의미의 결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에 가시면 바로 그런 약속이 1102페이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의 약속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로 기념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날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특별한 특별한 보호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실패한 이스라엘에게, 저들이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하신 약속,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한 이 약속은 내가 결단코 취소하지 않겠다. 이 약속을 이루고야 말겠다. 그래서 내가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이제는 외적 지원과 간섭, 보호보다 더한 내적 개입을 하겠다. 너희의 마음을 고치겠다. 너희의 생각을 바꿔놓겠다. 라고 하는 약속이 이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는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으심을 유월절과 엮으면서 20절 본문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해서 이것이 예레미야에 약속됐던 그 새 언약의 성취인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에 대한 역사적 증거이고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결정할 문제이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로 드러난 우리의 선택, 우리의 의지, 우리의 응답, 우리의 노력 등의 모자란 것으로, 부족한 것으로 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성취,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결정,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를 어떻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셨는지를 확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자발적으로 나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어떻게 간섭하셨는지, 그것이 예수 안에서 어떻게 역사적으로 구체적 증거가 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개입을 하셨을까요? 예수 안에서 이루신 이 새 언약과 이 성취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승리하신 것 같이 그 약속의 승리가 역사적 사실인데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해되고 있고 현실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만만치 않은 말씀이 너무 한꺼번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우리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붙어 있으면 그것은 하나의 가지가 아니라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분리될 수도 없고 구별될 수도 없습니다. 나무의 모든 생명을 가지가 공급받고 나무의 열매가 가지에 달리는 것입니다. 그 가지가 나무 자체는 아니지만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음으로써 가지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그럽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그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명을 지켜야 된답니다.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나오면 조건과 자격으로 제일 먼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가지가 매일 나무에 붙어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일부러 도망만 안 가면 됩니다. 스스로 도망갈 수도 없지만 도망만 가지 않으면 됩니다. 가지가 단식 투쟁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나무에 붙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므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조건과 자격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축복과 특권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나무에 속한 것을 자기의 것으로 가지는 법이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요. 그것이 조건과 자격이거나 강요가 아닌 것을 그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계명을 지켜라와 사랑하라가 같이 오고 나무에 붙어있는 연합을 요구하는 것이 사랑과 복종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우리 세상 속에서의 세 단어는 사뭇 다릅니다. 연합, 순종, 사랑 이것은 다 다르죠. 지금 성경에서는 이 세 단어를 하나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를 에베소서 5장을 가면 이렇게 그 하나 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보시면 부부에 관한 이런 성경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아뢰노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예수 믿는 여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복종이라는 단어가 오해되어 있기 때문이죠. 뒤이어 남편들에게 사랑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 복종은 뒤에 나오는 남편에게 요구하는 사랑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15장에서 본 바와 같이 계명을 지키라와 사랑하라는 하나이며 가지에게 몸에 붙어있는 것은 너의 축복이요 특권이니요 영광이라 하는 말의 다른 뜻이, 설명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혹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연애하던 시절로 잠깐 돌아갑시다. 혹 지금 연애를 하고 있으면 훨씬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연애할 때는 기꺼이 상대방에게 종이 되려고 합니다.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나에게 시켜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가치가 있고 도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면 기꺼이 종이 되려고 합니다. 안 해본 표정들이시네요. 혹은 너무 오래돼서 잊으셨습니까? 사랑을 하면 자꾸 선물을 하죠. 선물을 해서 환심을 사려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는 게 영광입니다. 받는 자가 죄죠. 받아주면 내가 상대방에게 영접되는 것이고 안 받아주면 거절되는 것입니다. 값어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도 안 해보셨군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이 그렇습니다. 헌금이란 예배의 한 행위입니다.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 내는 자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재미없게 너무 돈으로 치달리는 바람에 저는 반감을 가진 사람으로 커서 우리는 헌금 순서가 예배에서 빠졌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중요한 게 하나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사이에 진심을 주고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행위입니다. 배를 째고 심장을 꺼내서 식기 전에 드시죠. 이것은 멋대가리 없는 짓입니다. 보다 멋지게 장미 한 송이, 열 송이 이렇게 했었어야 맞는 거였습니다. 그런 거 여러분, 신앙 행위에 대하여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그것이 아내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무엇과 비교하는 것이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요 자랑인 것과 같습니다. 그럼 남편들한테 복종하라 그러고 아내들 보고 사랑하라 그러면 어때요?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동일한 단어니까. 그럼 우리 바꿉시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을 사랑하라. 주를 사랑하듯이 그리하라. 이렇게 우리 남포교회 역 에베소장 22절 이렇게 얼마든지 좋습니다. 얼마든지 좋습니다. 남편들 몫을 봅시다. 25절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사랑은 말만 하는 것 아니고 예수께서 그리하신 것 같이 모욕과 수치와 고통을 걸어 당신의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다. 사실 정상적인 남편들은 다 그렇게 가정을 섬깁니다. 직장 생활이라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모욕을 참아야 되고 정말 억울함을 참아야 되고 끝없는 인내와 한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가족에게 분풀이하는 사람은 비겁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요새 술을 좀 자주 하는 것 같은데 뭐 걱정거리가 있어. 아니야. 그 상사가 생일이라고 한턱 냈어. 이렇게 말하는 거지.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고민 중이야. 이건 멋대가리 없는 사람입니다. 이건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걱정거리를 부인에게 떠미는 사람은 사랑이라는 걸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할 자격이 없습니다. 서로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뭐가 나오죠? 복종이라는 단어가 사랑과 동등한 지위와 내용과 의미를 가지고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이 내용을 끝에 이 31절에 가면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신비라는 말입니다. 이 신비가 크도다. 부부라는 연합은 연합이니까 같은 편 정도가 아니라 이 연합은 어찌나 신비한지 물리적인 연합도 아니고 화학적인 연합도 아닌데 그것은 사랑이라는 단어와 순종이라는 단어로밖에는 그 관계를 설명할 수 없는 하나됨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됨은 어디에서 가장 크게 증거됐느냐? 그리스도와 교회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죽으시고 교회를 그의 몸으로 부르시는데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을 부르는 호칭이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세 개가 나옵니다. 성도라고 부를 때는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다고 할 땐 성도, 거룩할 성자를 쓴다. 이것은 윤리성과 도덕성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속했느냐를 얘기할 땐 성도, 신자라고 얘기할 때는 믿는다라는 고백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교회라고 할 때는 그의 운명과 실존이 예수와 묶여 있다는 것을 얘기할 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지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의 뭐와? 운명과 실존이 예수와 묶여 있다고 자신을 이해하는 호칭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묶여 있습니다. 아,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입니다. 예수가 머리고 우리를 몸으로 비유하는데 그것은 둘을 분리하면 둘 다 죽는 존재라 그런 뜻입니다. 분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성취한 새 언약의 본질이요 진실입니다. 로마서 6장으로 가보십시다. 245페이지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세례란 뭐냐? 세례란 죽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죽음. 우린 다 죽을 존재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죽음이라는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세례란 그 죽음이 예수와 함께 죽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가 다를까요? 세례란 원형으로 얘기하면 침례가 맞습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예식이 맞습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건 죽었다는 뜻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의미를 상징화해서 이렇게 세례로 이렇게 그 예식을 축소화했죠. 개념은 똑같습니다. 근데 죽을 존재인데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나는 죽은 존재인데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에도 묶여 지금 살아있다 이겁니다. 지금 살아있는 나는 예수와 함께 묶여있는 나이지 혼자 살던 나는 그때 죽었다 이거죠. 죽음을 통과해서 죽음으로 끝날 존재가 예수의 부활에 묶여서 살아있는 존재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자신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예수와 묶여 예수의 부활에 참여한 자로 예수 부활에 묶여 예수와 연합하여 지금의 존재는 예수 안에 있는 존재로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니 믿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그렇게 하기 위해 예수가 우리의 죽음의 자리에 따라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이 연합에는 다만 예수와 묶이는 기계적인 방법이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당신과 묶기 위하여 우리의 죽음의 자리에 따라 들어온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죽음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자리에 당신을 낮추시고 따라오시는 순종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셨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입니다. 비우고 낮추고 순종하여 죽으십니다. 우리에게 당신을 다 순종시키십니다. 우리의 죄악, 우리의 못남, 우리의 한계, 우리의 죽음에 당신이 순종에 따라 들어오는 겁니다. 기꺼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군림하고 자랑하고 뽐내는 것보다 낮춰 우리를 위하여 당신이 우리에게 순종하고 우리에게 당신을 바치는 것을 더 큰 영광으로 선택하셨답니다. 사랑입니다. 이게 예수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이 일로 인하여 예수를 믿게 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사 우리와 당신을 묶고 우리의 영혼을 부활시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시작은 자기가 믿는 걸로 시작했겠지만 사실은 무언가가 작동을 하여 속에서부터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 전부는 아닌데, 이건 아닌데 라는 자각이 생깁니다.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것이 여러분을 교회로 인도합니다. 그 시기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확인이란 뭔지 모르지만 눈에는 보이는 것, 그러나 분명하고 충분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갈등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의심하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붙잡고 자꾸 기독교 신앙을 거꾸로 질문을 합니다. 주의를 안 지키면 꼭 벌받아? 부터 시작해서 헌금 안 내면 뭐 저주받아? 많이 내면 복받아?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왜 그 꼴이야? 이 여러 가지를 부닥치죠. 그걸 답을 해줘서 답이 되는 게 아니라 못 살겠는 거예요. 근데 보통 질문해 보시면 신통한 답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신통한 답을 못 들어서 아이 예수 믿는 건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라고 돌이키기엔 뭔가 여러분 속에서 붙잡는 손이 있는 것입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 어느 성경 구절인지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때를 환장의 시기라고 합니다. 속이 상하는 겁니다. 누군가 멋있는 표본이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고 다 틀린 것 같고 다 엉터리 같고 내가 멋있게 하고 싶은데 내가 하기는 굉장히 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늘 불만인 채 교회와 앉아서 째려보다가죠. 안 나오자니 속이 불편하고 나와 있자니 마음이 불편하고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중요한 것, 하나님이 이 기간을 평생에 걸쳐서 허락한다는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억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조급해 하시지 않습니다. 시간을 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로우심과 기쁨과 높음을 여러분에게 확인시키십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기에 가장 혼동하는 것은 빨리 잘 믿어 쓸모있자는 것인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목적하고 있지, 여러분이 빨리 회개해서 하나님에게 도움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는 사람은 저 하나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십시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현실의 경우와 과정 속에서 세상보다 큰,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마음껏 의심하시고 마음껏 거부하십시오. 마음껏 방황하시고 마음껏을 떠십시오. 하나님의 넓으심과 깊으심과 높으심을 만나십시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위협과 시험에 정면으로 부닥치십시오. 그 시험에 여러분을 맡기기도 하시고 거절도 하시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세상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과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의 비교를 여러분 일생에 걸쳐서 여러분의 전 인격을 걸고 하나님이 준 기회를 활용하십시오. 하루빨리 온 것만큼 이익이 아닙니다. 더 깊고 더 넓고 더 놀랍게 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는 각자가 다릅니다. 그런 갈등과 회의 속에서 만나는 모임, 교회입니다.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모두의 상처와 의심과 불만 속에 하나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서로 보십시오. 어떻게 지랄을 떠는지, 어떻게 절망을 하는지,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놀랍게 이렇게 큰 시련과 기회를 만나야 되는지 놀라십시오. 사랑이란 그런 것입니다. 사랑이란 붙잡아 가두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항복을 받아내는 기다림입니다. 많은 눈물과 한숨이 없이 사랑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하십니다. 그 아들을 주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가 와서 인생을 사십니다. 무한히 유한 속에 갇혀 인간의 손에 의한 역사 속에 당신을 맡기십니다. 지난주에 했죠. 음모와 배신과 억울함과 치욕에 순종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세상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가장 비겁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최후의 결정, 죽음까지를 감수하셔서 세상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증거를 만들어내십니다. 부활이죠. 부활이란 죽음으로부터의 승리입니다. 여러분의 절망과 가장 가치없고 가장 못난 짓에서 만들어내시는 부활,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신비죠. 그 신비에 부름을 받아 여러분들이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시작하신 줄 아는 그 약속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것을 적용하신 것을 아는 오늘의 말씀이 되어 여러분 인생을 더 깊이 있게 말씀으로 해석하시고 비교하시는 생각하는 인생이 되고 깊어지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의 죽음에 따라 들어오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항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요구하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또 한 번 항복합니다. 사랑을 베푸셨으니 요구하셨으니 할 수 있도록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